북앤토크 콘서트 작가와 독자가 만납니다. 여기서 만남이란 대면 만남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소통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작가와 독자 사이 보다 깊은 메시지를 소통하려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에 작품 속에서는 이미 등장인물 사이의 만남이 존재합니다. 물론 등장인물 A가 사는 시대하고 B가 사는 시대 그 사이 수백 년, 수천 년의 갭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작가에겐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의 작가는 어떤 캐릭터끼리 만남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캐릭터 예수님과 캐릭터 다윗 사이의 만남, 혹은 뭐 예수님과 스가랴 선지자 사이의 만남, 우리의 작가는 주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알지만 깊이 인지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 땅을 파야 합니다. 업자가 와서 도면을 가지고 이전에 묻혔던 수도관이나 잔디밭에 물주는 파이프를 찾아서 꼬마 깃대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꼬마 깃대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조심해서 땅을 파면 잔디밭 바로 이 자리 밑에도 관을 통해 물이 흐르더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미 우리는 이 꼬마 깃대를 중심으로 땅을 파보니까 십자가 고난이 상징적으로 성취되더라는 유형, 패턴도 알고 구약의 미세한 울림도 감지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더라는 경험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도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훌륭한 도구, 해석을 위한 도구를 이미 가진 셈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 스토리 속에 구약의 파이프가 땅에 묻혔다는 막연한 짐작은 하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같은 꼬마 기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인 우리로선 땅 밑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할까요? 약간 떨어진 두 개의 기대 사이 가상의 선을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땅속을 파면 역시 파이프가 드러납니다. 땅 밑에 뭔가 파묻혀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케이스가 그러합니다. 24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 옷을 나누어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작가가 이 문장을 왜 적어넣었지? 십자가에 곧 죽는 장면 앞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작가는 이걸 꼭 독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예수님이 입던 옷을 몇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 이게 뭡니까? 그러나 시편 22편을 아는 독자라면 그 정황을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애통하는 노래 말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소리가 담겨 있어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짧지만 세밀한 정황입니다. 그렇지만 기록되었을 때 같은 꼬마 깃대는 없어요. 다만 처절하고 적나라한 예수님의 죽음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재현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가복음 이곳저곳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단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끔찍한 장면을 이미 강렬하게 심어놓았던 이미지인 시편 22편을 마가의 15장 스토리 속에 끼우더라는 거예요. 텍스트 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의미에 따라서 인트로 텍스트라고 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모습을 해석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문 15장 34절에 운명하시는 순간 절규하시죠. 작가는 시편 22편에 필이 꽂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뒤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흥미로운 것은 작가는 아람어 원음을 소개하고 헬라어로 번역해 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아람어 원음을 들려주는 이유는 운명의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성, 현장성에 기여하고 있죠. 예수님은 버림받음을 절규하면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의 깊이를 꽉 채웠다는 뜻일까요? 그가 메시아로 오심의 성격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을 위한 속전, 몸값, 랜섬으로 자기 목숨마저 준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가 마가는 구약의 정품 성경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분입니다. 이 넷을 분리하면 마가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융합 혹은 통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주제로 지금도 공부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신이잖아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건 대단한 도약이죠. 기상천외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도식은 1세기 당시 사람들도 처음 듣는 소리인 만큼 오늘날에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 논쟁을 피할 순 없어요. 마가복음 속에 숨어있는 이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마가복음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전개 방식에 귀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작가 마가는 구약의 울림을 들려주는 방식을 써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등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견되는 포인트 두 개를 소개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자신은 인간, 완전한 인간 예수입니다. 운명하시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존재를 경험하는 한 인간입니다. 여태 우리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이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신을 찾는 인간 예수를 보는 중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황당함이 첫째 포인트입니다. 음악 작품을 연주하려면 거장 지휘자가 있고 무대를 연출하려면 거장 감독이 있어야 하죠.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작품을 연주하고 연출하는데 우리 청중이나 관객은 지금 이 난해한 작품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이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속절 없이 죽는 인간 예수라는 작품을 관람 중입니다. 어떻게 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함정 질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역사상 가현설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들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적 예수, 인간적 예수가 한 몸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예수가 인간적 예수를 포기하고 신계로 떠났다는 겁니다. 운명하실 때 그때 땅에 남아있던 인간 예수, 처절하게 벌거벗은 모든 것을 빼앗긴 모습이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15장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구별해주는 범주 혹은 카테고리의 묘수가 되겠습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마가복음이라는 난해하고 복잡한 작품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즉 내가 관람하기 편한 발상일 뿐입니다. 정작 작가는 그런 식의 깔끔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 그 통일된 정체성은 일관적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요, 조상 다윗으로부터 The Lord, 주로 불리는 분이시요, 하늘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오른쪽 권능의 자리에 앉으실 분,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께 낙담하여 부르짖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양면적인 정체성, 신성과 인성이 이스라엘의 정품 성경에 이미 묘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조화라고 말장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옛 조상들의 해석틀 속에 이미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 플러스 인간의 특징을 공유하는 인격이시다. 앞뒤가 안 맞는 역설 같지만 동시에 일관적이고 통일되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동시에 높임 받으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즉 이스라엘의 정품 성경 어딘가에 얽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시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로 역설이 조화를 이룬다는 기묘한 정체성은 이상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타이밍에 시편 22편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마가복음 15장,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두 번째 포인트죠.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다고 해서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 사이 예언과 성취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교도 아니에요. 연결입니다. 단순한 연결. 연결이지만 슬며시 연결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캐릭터끼리의 연결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15장과 시편 22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청 중인 화면에다 나란히 올려만 두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노골적이 아니고 은근한 연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캐릭터끼리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작가와 독자와의 연결도 챙겨보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북 콘서트에 참여하는 작가와 독자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가는 지금 우리 독자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꼬마 깃대를 세우든 아예 그것도 없애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다가 남기신 말씀이 아무리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라도 그 문맥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하고 연구하세요라는 작가의 주문입니다. 이게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요, 북콘서트지요. 이를테면 시편 22편 전체의 문맥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 사이를 이때 연결하되 중대한 요소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힌트입니다. 노골적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는 꼬마 깃대를 꽂은 주위에 잔디밭을 파보라고 가르쳐 주다가 이제는 꼬마 깃대가 없어도 지금까지 배운 실력을 써서 땅을 파보라는 거예요. 작가는 독자에게 이미 꽂힌 깃대 사이를 잇는 위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알려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원수들이 노략물을 나누려고 제비 뽑더라는 그림 시편 22편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을 통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그림도 그렇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에 일으키는 자여, 네가 스스로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냉큼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시편 22편 6절 7절로 찾아가 보니까 이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네 형편을 여호와께 의탁해 봐봐. 그러면 여호와께서 건지실 거야. 자신이 기뻐하는 자를 구하실 거야. 눈에 띄는 표현, 머리를 흔드는 조롱이죠. 시편 22편 고통당하는 의인과 마가복음 15장에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외침을 다시 읽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가는 여러분 지금 시편 22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라고 독자에게 손짓 중입니다. 그것도 22편 전체 문맥을 파악하며 읽으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말한 문맥이 보이십니까? 지금 작가는 되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외치는 소리가 시편 22편 전체 문맥을 소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편 22편 전체를 보세요. 애통함과 절규와 불평에서 출발하더니 그 다음에는 간구와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끝에 가보니 놀라운 발견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파워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5장 이후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로서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혐오치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는 그러한 기쁨의 긍정 속에 부활의 윤곽, 어렴풋한 실체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 작가는 독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북콘서트를 하는데 뭘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시편 22편이라는 소망과 약속을 소환하여서 마가복음 15장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읽는다? 이것은 단순히 해석을 빙자한 어떤 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신경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사형이라는 끔찍하고 냉혹한 그 현실 그림을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래서 핑계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작가가 우리한테 암시하는 숨은 전략이에요. 구약 성경을 휙 가져오는 것 같지만은 맥락의 연결을 넌지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머리를 흔든다,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는다는 표현이 시편과 마가복음 사이 겉으로 보이는 연결 포인트, 즉 꼬마 깃대이긴 하지만 땅을 파보니까 아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는구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작가와 독자 사이 북콘서트에 왔으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는 후끈한 토론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독자는 예상치 못한 연결을 따라가다가 문득 황홀한 발견까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절규와 한탄과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후속타인 간구가 있더라. 나아가서 감사와 찬송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 아닌 거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수준 높은 서평 교환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드러내지 않는 고독의 기획입니다. 시편 22편 오리지널 세팅을 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임종 스토리를 넘어서는 평가가 나오고 독자들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읽을까 그 가이드까지 숨은 기획이란 말입니다. 이런 독법이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는 작가만의 방식이요 그 충고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작가가 들려주려는 창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 그 충만한 진지함과 엄중함에 우리는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영미 문학, 프랑스, 독일 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뭐 시문학을 좋아해서 시와 소설에 입문하신 분도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 이치를 문학적 창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기 때문에 시야에 들어오는 장면을 액면 그대로 흡수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체계라는 필터를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그룹인 교회는 달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개인용 필터를 제거해왔던 교회의 전통 아닙니까? 대신 교회가 제공하는 필터, 그것을 끼라는 전통 속에 살아왔죠. 이제는 이런 잘못된 전통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 이야기 전면에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스토리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현하는 시대의 총화예요. 심지어 아직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는 전혀 없지만은 우리는 이미 많은 이정표를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두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이정표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한 구약 성경의 뿌리를 생각하면 그의 깊숙한 고뇌 속으로 시편 작가와 함께 우리는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살아나서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는 더 단단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그마한 깃대나마 이미 꽂아주셨고 그 깃대 주위를 파보라는 가르침을 오늘 받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어떠한 것이 숨어 있는지 발견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 찬양과 감사와 심지어 온 세상을 다스림이라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